제82편 결혼의 진화. 결혼은 곧자 찢기는 남녀가 다르다는 것에서 생겨난다. 결혼은 남녀의 그런 다름에 사람이 반응하여 조절한 것이며 한편 가족 생활은 진화하면서 적응하는 그런 모든 조절에서 발생된 결과의 총합이다. 결혼은 영속적이며 생물학적 진화에 내재되지는 않지만 모든 사회 진화의 기초이고 따라서 어떤 형태로든지 계속 실존할 것이 확실하다. 결혼은 인류에게 가정을 제공했고 가정은 길고 험한 진화 투쟁 전반에서 더할 나위 없는 광형이다. 종교제도와 사회제도와 교육제도는 모두 문화가 있는 문명이 살아남는 데 필수지만 가족은 문명을 일으키는 주역이다. 어린아이는 기본 생활 대부분을 가족과 이웃으로부터 배운다. 옛 시대의 인간은 아주 풍부한 사회 문명을 소유하지 못했더라도 자신이 소유했던 그대로 다음 세대에게 충실히 효과적으로 전달했다. 그리고 너희는 가정이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과거의 문명 대부분이 다른 제도적 영향을 최소로 받으면서도 계속 진화했음을 알아야 한다. 오늘날 인간 종족들은 풍부한 사회 유산과 문화 유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것을 다음 세대에게 현명하게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한다. 교육기관으로서 가족은 계속 유지돼야 한다. 1. 짝짓는 본능. 남녀 사이의 개성이 크게 다름에도 성욕은 인류의 번식을 위하여 남녀가 합치는 것을 보장하기에 충분하다. 이 본능은 사랑과 헌신과 부부간 충절이라고 나중에 부르게 된 것들 대부분을 인간이 체험하기 훨씬 전에 효과적으로 작용했다. 짝짓기는 타고난 성향이며 결혼은 짝짓기가 사회에 미치는 진화적 반향이다. 성적 관심과 욕구는 원시적 사람들을 주도하는 열정이 아니었으며 그들은 그저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 번식하는 체험 전체는 상상력으로 아름답게 꾸민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매우 높게 문명화된 사람들의 마음을 온통 빼는 성적 열정은 주로 인종이 혼합된 때문인데 노족 속과 아담족 속에 조합된 상상력과 미적 감상이 진화 본성을 자극하는 곳에서 특히 그렇다. 그러나 이런 안드족 속 유전형질을 진화 인종들이 몹시 제한된 정도만 흡수했기 때문에 더 예민한 성의식과 더 강력한 교미 충동을 부여받으므로 이처럼 각성되고 자극받은 동물적 열정에 충분한 자제력을 제공하지 못했다. 진화 인종들 중에서 홍색인이 가장 고상한 성규범을 지니고 있었다. 결혼과 관련해서 성을 규제한다는 것은 다음을 암시한다. 1. 문명의 상대적 진보. 문명은 유용한 방향에서 그리고 사회관행에 따라서 성욕이 만족되기를 더욱 요구한다. 2. 어떤 민족에게나 들어있는 안드족 속 혈통의 양. 성은 그런 집단들 사이에서 육체적 본성과 감정적 본성 가운데 가장 높거나 낮은 것을 모두 표현하게 됐다. 상익 인종들은 정상적인 동물적 열정을 갖고 있었지만 이성의 아름다움과 육체적 매력을 상상하거나 감상하는 능력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성적 매력이라고 불리는 것은 오늘날 원시 인종들에서도 사실상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섞이지 않은 이런 인종들은 한정적인 교미 본능을 갖고 있으나 사회의 통제가 필요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정도로 충분한 성적 매력을 느끼지는 않는다. 짝짓기 본능은 인간의 가장 유력한 육체적 추진력이며 개인을 만족시킨다는 구실로 개인의 안락함을 추구하고 개인의 책임을 벗어나는 것보다 종족의 복지와 영속을 더 중요시하도록 이기적인 사람을 효과적으로 속이는 하나의 감정이다. 하나의 제도로서 결혼은 그것이 시작된 초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자아를 영속시키려는 생물학적 성향이 사회에서 진화한 것을 묘사한다. 진화하는 인간 종족의 영속성은 이런 임종적 짝짓기 자극, 즉 막연하게 성적 매력이라고 부르는 이 충동이 현존함으로써 확실해진다. 이런 중대한 생물학적 충동은 온갖 종류의 관련된 본능과 감정 그리고 육체적, 지적, 사회적 관습을 자극하는 중추가 된다. 미개인에게는 양식 공급이 어쩔 수 없는 동기가 됐지만 풍부한 양식을 문명이 보장하게 되자 성욕이 자주 지배적 자극이 됐으며 따라서 사회의 규제관을 필요하게 됐다. 동물의 경우에는 본능의 주기가 교미 성향을 통제하지만 사람은 거의 대부분 자아 통제 능력이 있는 존재이므로 성적 욕구가 전혀 주기적으로 일어나지 않으며 따라서 사회가 개인에게 자아 통제를 강요할 필요가 있게 된다. 억제되지 않고 지나치게 탐닉하게 되면 어떤 인간 감정이나 자극도 이런 강력한 성적 충동만큼 많은 해악과 불행을 낳을 수 없다. 이 자극을 사회의 규제 아래 영리하게 복종시키는 것은 어떤 문명이든지 그 현실성을 재는 최고 시험이다. 자아 통제 곧 더욱 자기를 통제하는 것이 진보하는 인류의 계속 늘어나는 요구 사항이다. 비밀주의와 부정직함과 위선으로 성적 문제를 감출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해결책을 제공하지는 못하고 윤리를 향상시키지도 못한다. 2. 제한하는 금기. 결혼의 진화에 관한 이야기는 사회와 종교 및 시민사회의 제한이 압박함으로써 성욕을 통제한 역사에 불과하다. 자연계는 개인을 거의 인정하지 않으며 소위 도덕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며 오직 순전히 종족 번식에만 관심을 둔다. 자연계는 강제로 번식을 요구하지만 그 결과로 생기는 문제는 사회가 해결하라고 무관심하게 내버려두며 이처럼 진화 인류의 겐을 따라다니는 주요 문제를 만들어낸다. 이런 사회적 모순은 기본적 본능과 진화 윤리 사이에서 끊이지 않는 싸움을 발생시킨다. 초기 인종들 가운데서는 남녀 관계에 대한 규제가 거의 또는 전혀 없었다. 이런 성적 자유분방함 때문에 매춘이 없었다. 오늘날 피그미족 및 기타 미개한 집단들에는 결혼하는 관습이 없으며 이런 민족들을 연구해보면 원시 인종들이 지키는 단순한 짝짓기 관습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고대의 어떤 민족을 연구하고 판단하든지 그들 시대 사회관행의 도덕 수준에 입각해야 한다. 아무튼 자유로운 성관계는 지독한 야만 수준보다 좋은 평판을 얻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사회 집단들이 형성되기 시작하자마자 결혼과 레와 부부간 제약 조건이 발전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짝짓기는 거의 철저한 성적 자유분방함으로부터 비교적 철저하게 성욕을 제한하는 20세기 규범까지 여러 번 과도기를 거쳐서 진보해왔다. 부족이 형성되는 첫 단계에서는 사회관행과 제한적인 금기가 무척 조잡했지만 이것들로 인해 남녀 사이의 간격이 유지됐고 곧 이것이 정숙함과 질서와 근면함을 장려했고 결혼과 가정의 오랜 진화가 시작됐다. 성별에 따라 의복과 장신구와 종교 풍습을 다르게 하는 관습은 이런 초기 금기에서 기원됐으며 이 금기가 성적 자유의 범위를 명확히 정하고 그리하여 결국에는 타락과 범죄와 죄라는 개념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귀중한 축제의 날, 특히 5월의 축제의 모든 성적 규제를 중지시키는 풍습이 오래전부터 있었다. 여자는 남자보다 한층 더 제한적인 금기의 지배를 늘 받아왔다. 초기의 사회관행은 결혼하지 않은 여자에게 남자와 똑같은 어느 정도의 성적 자유를 허용했지만 아내에게는 반드시 남편에게 충실할 것을 요구했다. 원시 시대의 결혼은 남자의 성적 자유를 별로 축소시키지 않았으나 아내에게는 성적 자유분방함에 대한 더 많은 금기를 적용했다. 결혼한 여자는 머리 모양, 의복, 면사포, 경미, 장식품, 반지 같은 구별된 집단을 나타내는 어떤 표시를 항상 지니고 다녔다. 3. 초기 결혼의 사회관행. 결혼은 번식하도록 즉 자신을 퍼뜨리도록 끊임없이 사람에게 강요하는 늘 나타나는 생물학적 긴장 상태에 대해서 사회 조직체가 제대로 반응하는 것이다. 짝짓기는 보편적으로 자연스러운 일이고 사회가 단순한 형태에서 복잡한 형태로 발전함에 따라 짝짓는 사회관행도 비슷하게 진화했는데 이것이 결혼 제도의 시초다. 사회관행이 형성되는 단계까지 사회 진화가 진보된 곳은 어디든지 진화하는 제도로서 결혼이 발견될 것이다. 결혼에는 두 가지 뚜렷한 영역이 언제나 있었고 언제나 있을 것인데 이 두 가지는 짝짓기의 외부 양상을 규제하는 법칙인 사회관행과 그 밖의 남녀의 은밀하고 개인적인 관계다. 사회가 강요하는 성 규제에 대해서 개인은 언제나 반항하며 오랜 세월에 걸친 이런 성 문제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렇다. 자아유지는 개인 문제지만 집단이 이를 수행하며 자아영속은 사회 문제지만 개인의 자극으로 보장된다. 모든 인종 가운데서 봐왔듯이 사회관행은 높이 평가될 때 성적 충동을 억제하고 통제하는 큰 힘을 갖는다. 결혼의 기준은 언제나 사회관행의 현행 효력 그리고 민간 정부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참된 차악도였다. 그러나 초기의 성 및 짝짓기 사회관행은 몹시 변화가 심하고 조잡한 규칙 덩어리였다. 부모와 자녀와 친척 및 사회 전체가 결혼 규칙에 상반되는 관심을 가졌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찬양하고 실천해온 인종들은 더 높은 수준으로 자연스럽게 진화했고 인구가 증가됨으로써 살아남았다. 원시 시대의 결혼은 사회 신분을 얻으려고 지불하는 값이었으며 아내를 소유하는 것은 탁월함의 상징이었다. 결혼하는 날을 미개인은 책임을 맡고 성인으로 입문하는 표시로 여겼다. 어떤 시대에는 결혼을 사회에 대한 의무로, 다른 시대에는 종교적 책무로, 또 어떤 시대에는 국가의 시민이 되기 위한 정치적 요구 조건으로 간주됐다. 많은 초기 부족은 훔치는 재주를 결혼 자격으로 요구했으며, 후대 민족들은 급습해서 약탈하는 그런 행위 대신 운동 시합이나 경쟁하는 경기를 채택했다. 이런 경쟁의 승자에게는 가장 높은 상 곧 정령기 신부들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 사람을 사냥하는 야만인 가운데서는 머리를 하나 이상 소유한 젊은이만 결혼할 수 있었고 때로는 그런 두개골을 살 수도 있었다. 구매를 통해서 아내를 얻는 경향이 줄면서 수수께끼 불기 시합으로 아내를 얻었는데 여러 집단의 흑색인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풍습이다. 문명이 진보하면서 어떤 부족들은 남자의 인내심을 평가하는 어려운 결혼 시험을 여자들에게 맡겼으며 그리하여 정인은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를 선택할 수 있었다. 이런 결혼 시험에는 사냥 솜씨와 격투 그리고 가족을 먹여 살리는 역량 등이 포함됐다. 신랑은 적어도 1년간 신부의 가족에게로 가서 살고 노동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아내를 가질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오랫동안 요구됐다. 아내의 자격 조건은 힘든 일을 하고 아이를 낳는 역량이었다. 아내에게는 주어진 기간 내에 특정한 양의 농사일을 마치도록 요구됐다. 그리고 아내가 결혼 전에 아이를 낳으면 훨씬 더 가치가 있었으며 다산 능력이 그렇게 확인됐다. 옛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는 것을 지옥으로 또는 심지어 죄로 간주했다는 사실에서 어린이 결혼의 유래를 알 수 있는데 사람은 결혼해야 하고 빠를수록 좋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또한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영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믿음이었고 이것이 어린이 결혼을 촉진시켰는데 심지어 태어날 때 이루어졌고 어떤 때에는 성별을 조건으로 출생 전에 이루어지기도 했다. 고대인은 죽은 자도 반드시 결혼해야 한다고 믿었다. 원래 결혼 중매인은 죽은 사람을 위하여 결혼을 협상하도록 고용된 자였다. 죽은 아들과 다른 가족의 죽은 딸의 결혼을 이런 중매자가 성사시키도록 한부모가 주선하곤 했다. 후대의 민족들 가운데서는 사춘기가 일반 결혼 연령으로 여겨졌지만 문명의 진보에 비례해서 나이가 늦어졌다. 사회가 진화하던 초기부터 남녀 양쪽에 특이한 독신자 계층이 있었는데 정상적인 성적 충동이 다소 부족한 개인들이 시작하고 유지했다. 많은 부족은 신부를 그 남편에게 내주기 직전에 통치 집단 회원들이 신부와 성관계를 갖도록 허용했다. 이 남자들은 각자 소녀에게 선물을 주곤 했으며 이것이 결혼 선물을 주는 관습의 시초가 됐다. 어떤 집단에서는 젊은 여자가 결혼 지참금을 벌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이것은 신부를 전시하는 방에서 신부가 제공하는 성적 봉사에 대한 대가로 받은 선물로 이루어졌다. 어떤 부족은 젊은 남자가 과부 또는 나이 많은 여자와 결혼하게 했고 그 후에 그 여자가 죽게 되면 젊은 여자와 결혼할 수 있도록 허락했는데 만일 둘 다 어린 사람이 짝을 맺도록 허락되는 경우에 남편과 아내에게 발생될 수도 있는 난처한 경우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 또한 어떤 부족은 비슷한 나이의 집단끼리 짝을 맺도록 제한했다. 특정한 연령 집단에게 결혼을 제한시킨 것 때문에 근친 상간 개념이 처음으로 생겼다. 인도에서는 지금도 결혼의 연령 제한을 두지 않는다. 어떤 사회관행에서는 과부 신세가 되는 것을 몹시 두려워하여 과부를 죽이거나 남편 무덤 앞에서 자살하도록 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배우자와 함께 영의 나라로 들어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남편이 먼저 죽은 것은 항상 살아남은 과부 탓으로 돌렸다. 어떤 부족은 과부를 산채로 태우기도 했다. 과부가 계속 살아있는 경우에 대개 재혼이 금지됐으므로 그 여자의 인생은 계속 애도하면서 견딜 수 없을 정도의 사회 규제를 감수해야 했다. 지금 부도덕한 것으로 간주되는 많은 풍습이 옛날에는 오히려 장려됐다. 원시 시대의 아내는 남편이 다른 여자와 불륜 관계 맺는 것을 무척 자랑스러워했다. 소녀의 순결은 결혼의 큰 장애물이었으며 소녀가 결혼 전에 아내로서 아이를 갖는 것은 무척 바람직했는데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는 반려자를 얻었다는 확신을 그 남자에게 주었기 때문이다. 여러 원시 부족은 여자가 임신할 때까지 시험적 결혼을 허용했고 그 후에 결혼 예식을 거행했으며 어떤 집단에서는 첫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는 결혼식을 거행하지 않았다.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그 여자의 부모가 데려갔고 결혼은 취소됐다. 사회관행은 모든 부부가 아이를 가질 것을 요구했다. 이런 원시적인 시험적 결혼은 방종과는 비슷한 구석이 전혀 없었으며 다만 생식력이 있는지를 진지하게 시험하는 것이었다. 약혼한 사람은 출산 능력이 인정되자마자 영구 결혼이 이루어졌다. 현대의 부부가 결혼 생활에 전적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손쉽게 헤어지겠다고 생각하면서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결혼했다면 실제로는 그들이 일종의 시험적 결혼에 들어간 상태이며 이것은 그들보다 덜 문명화된 조상의 정직한 모험보다도 훨씬 가치가 떨어진다. 4. 재산 사회관행과 결혼. 결혼은 언제나 재산 및 종교와 밀접한 관련을 맺어왔다. 재산은 결혼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해왔고 종교는 도덕성을 부과하는 역할을 해왔다. 원시 결혼은 일종의 투자 곧 경제적 투기였으며 연애하는 용건보다는 사업하는 문제에 더 가까웠다. 옛 사람들은 집단의 이익과 복지를 위하여 결혼했으며 따라서 집단 곧 저희의 부모와 원로들이 결혼을 계획하고 추진했다. 그리고 재산에 관한 사회관행이 결혼 제도를 안정시키기에 효과적이었음은 많은 현대민족의 결혼보다 초기 부족들의 결혼이 더 영구적이었다는 사실로 확증된다. 문명이 진전되고 사회관행에서 사유 재산이 더 많이 인정받게 되면서 훔치는 행위는 큰 죄로 여겨지게 됐다. 간음은 훔치는 행위 곧 남편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로 강조됐으며 따라서 초기 법전과 사회관행에서는 간음에 특별하게 명시되지 않았다. 여자는 처음에 아버지의 재산으로 출발하고 그 다음에는 남편에게 소유권이 넘어갔으며 모든 합법적 성관계는 이런 선제된 재산권에서 생겨났다. 구약 성경은 여자를 재산 형태로 취급하며 코라는 여자가 열등하다고 가르친다. 남자는 아내를 친구 또는 손님에게 빌려줄 수 있는 권리를 가졌고 이런 관습은 어떤 민족들 가운데서 여전히 통용되고 있다. 성에 대한 현대의 경계심은 선천적이 아니며 진화하는 사회관행의 산물이다. 원시인은 아내를 빼앗길까 해서 경계하지 않았으며 자기 재산을 보호했을 뿐이다. 남편보다 아내에게 더 엄격하게 성을 책임지게 한 이유는 결혼 생활에서 아내의 부정의 혈통과 상속에 관련되기 때문이었다. 문명이 진행되던 아주 초기부터 사생아는 평판이 나빴다. 처음에는 여자만 간음으로 처벌받았지만 나중에는 사회관행이 그 상대자도 체벌했고 오랫동안 불법을 행한 그 남자를 죽일 수 있는 온전한 권한이 손에 입은 남편이나 아버지 보호자에게 있었다. 현대인도 이런 사회관행을 유지하는데 불문율이라는 명목하에 소위 간통죄를 인정한다. 순결 금기가 재산 사회관행의 한 국면으로서 생겼기 때문에 처음에는 결혼하지 않은 소녀가 아니라 결혼한 여자에게 적용됐다. 후대에는 구혼자보다 아버지가 더 순결을 요구했는데 처녀는 아버지에게 더 값이 나가는 상업적인 자산이었다. 순결이 더욱 요구되자 순결한 신부를 훌륭하게 길러준 것에 대한 보답으로 남편 될 사람이 신부 아버지에게 값을 지불하는 것이 풍습이 됐다. 여자의 이 순결 관념이 일단 시작되어 종족 전체에 퍼지자 소녀의 순결을 보장하려고 정말로 가둬두는 즉 여러 해 동안 실제로 감금하는 풍습이 생겨났다. 그리하여 그 후에 기준과 처녀성 시험 때문에 전문적 매춘 계층이 자동으로 생겨났으며 이들은 퇴짜 맞은 신부 즉 처녀가 아닌 것이 신랑의 어머니에게 들킨 여자들이었다. 5. 동족 결혼과 조계 결혼. 아주 초기에 미개인은 종족이 혼합됨으로써 자손의 자질이 향상되는 것을 목격했다. 종내 번식이 항상 나쁘지는 않았으나 조계 번식이 항상 더 나았으며 따라서 사회관행은 가까운 친척 사이의 성관계를 제한하도록 구체화시키는 경향이 있었다. 진화적 변이와 진보를 위한 선택적 기회를 조계 번식이 훨씬 증대시켰다. 다른 부족끼리 결혼하여 생긴 사람들은 더 재능이 많았고 불리한 세계에서 생존할 수 있는 역량이 훨씬 컸으므로 같은 부족끼리 결혼하는 자는 사회관행과 더불어 점차 사라졌다. 이 모든 것은 아주 느린 속도로 발전됐으며 미개인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의식적으로 판단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후대에 진보된 민족들은 의식적으로 판단했으며 또한 종내 번식이 지나치면 때때로 전반적 허약성이 나타난다는 것을 목격했다. 우수한 혈통의 종내 번식은 때때로 강력한 부족을 형성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지만 유전적 결함이 있는 자들이 종내 번식함으로 나쁜 결과가 생기는 놀라운 경우가 사람의 마음에 더 강한 인상을 줬고 진보하는 사회관행은 가까운 친척들 사이에 결혼을 전부 반대하는 금기를 더욱 구체화시켰다. 종교는 오랫동안 조계 결혼을 막는 효과적 장벽이었으며 많은 종교 교훈은 신앙이 다른 사람과의 결혼을 금지하도록 가르쳤다. 여자는 대개 동족 결혼 풍습을 좋아하고 남자는 조계 결혼을 선호한다. 재산이 결혼에 항상 영향을 미쳤고 시족에게 소속된 재산을 보호하려는 노력으로 아버지의 부족 가운데서 남편을 찾도록 여자에게 강요하는 사회관행도 종종 생겨났다. 이런 종류의 규정으로 인해 사촌끼리 결혼하는 경우가 크게 늘어났다. 또한 동족 결혼은 기술의 비법을 보존하려는 의도로 실행됐으며 숙련된 기능인은 자기 기술을 가족만 알 수 있게 하려고 애썼다. 우수한 집단은 고립됐을 때에는 언제나 동족끼리 짝을 맺는 쪽으로 전환됐다. 노족 속은 15만 년 이상 동족 결혼을 한 큰 집단들 가운데 하나였다. 후대의 동족 결혼 사회관행은 주로 보라색 인종의 전통에 엄청나게 영향을 받았는데 처음에는 부득이 남매끼리 짝을 맺었다. 그리고 남매끼리 결혼하는 것은 초기 이집트, 시리아,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안드족 속이 한때 점령했던 땅 전역에서 일반적으로 실행됐다. 이집트인은 왕족의 피를 순순하게 지키려는 노력에서 남매 간 결혼을 오랫동안 준수했는데 페르시아에서는 더 오랫동안 지켜진 관습이었다. 아브라함 시대 이전의 메소포타미아인 사이에서는 사촌끼리 결혼하는 것이 의무였으며 사촌과 결혼할 우선권이 사촌에게 있었다. 아브라함 자신도 거의 자매나 다름없는 여자와 결혼했으나 그런 결합은 유대인의 후대 사회관행에서는 허용되지 않았다. 남매 간 결혼이 처음으로 배제되기 시작한 것은 여러 아내를 두는 사회관행 아래서 자매인 아내가 다른 아내 또는 아내들을 오만하게 지배했기 때문이다. 어떤 부족의 사회 관습은 죽은 형제의 아내와 결혼하는 것을 금하는 한편 살아남은 형제로 하여금 죽은 형제를 위하여 아이를 낳아주도록 요구했다. 동족 결혼을 아주 반대할 만한 생물학적 본능이 있는 것은 아니며 그런 제한은 전적으로 금기의 문제다. 마침내 조계 결혼이 보편화됐는데 이는 남자들이 선호하기 때문이었으며 밖에서 아내를 취함으로써 인척들로부터 덜 구속받을 수 있었다. 가까운 관계는 모멸감의 원인이 됐으며 그래서 개인적인 선택 요인이 짝짓기를 지배하기 시작하자 부족 바깥에서 짝을 선택하는 것이 관습이 됐다. 마침내 시족 내 결혼을 많은 부족이 금지했으며 어떤 부족은 특정한 신분 계층과 짝짓는 것을 제한했다. 자기 토템과 동일한 토템을 가진 여자와 결혼하는 것을 반대하는 금기 때문에 이웃 부족으로부터 여자를 훔쳐오는 관습이 촉진됐다. 나중에는 친족 관계보다 거주 지역에 따라서 더 많이 규제됐다. 종내 결혼이 현대 조비 결혼 관행으로 바뀌기까지는 여러 단계가 있었다. 심지어 종내 결혼에 대한 금기가 일반 사람에게 적용된 후에도 족장이나 왕의 경우에는 왕실의 핏줄을 결집시키고 순결하게 유지하도록 가까운 친족과 결혼하는 것이 허용됐다. 사회 관행은 대개 주권을 가진 통치자들에게 성적 문제에서 어느 정도 자유를 허용했다. 후대의 안드족 속 사람들이 출현함으로써 상익 인종들은 자기 부족 바깥에서 짝을 찾으려는 욕구가 무척 증대됐다. 그러나 이웃 집단들과 비교적 평화로운 관계에서 살기를 배울 때까지는 조비 결혼이 널리 이행될 수 없었다. 조비 결혼 자체가 평화 주동자였으며 결혼이 이루어진 부족 사이에서는 적대감이 줄었다. 조비 결혼은 부족의 협조와 군사 동맹을 유도했고 힘이 강대해질 수 있었으므로 조비 결혼이 우위를 차지하게 됐으며 국가를 세우는 요인이 됐다. 또한 거래를 위한 접촉이 증대됨으로써 조비 결혼이 크게 환영을 받았으며 모험과 탐험은 짝짓는 범위를 넓히도록 공헌했고 종족 문화의 교류를 크게 촉진시켰다. 달리 설명할 수 없는 인종적 결혼 사회관행의 모순점은 대체로 이런 조비 결혼 관습과 그에 따른 아내 훔쳐오기 그리고 다른 부족으로부터 구매하기 때문이었는데 이 모든 것은 독립된 부족 사회관행의 혼합을 조례했다. 동족 결혼에 관한 이런 금기가 생물학적이 아니라 사회적이었음은 여러 단계의 인척관계, 즉 조금도 핏줄 관계가 없는 경우를 포함해서 친족 간 결혼을 막는 금기에서 잘 나타난다. 6. 인종 혼합. 오늘날 세상에는 순수 인종이 존재하지 않는다. 초기에 원래에 진화하는 유색 민족들 중에서는 오직 두 가지 대표적인 인종만 세상에 남아있는데 황색인과 흑색인이 그들이며 심지어 이두 인종도 사라진 유색 민족들과 많이 혼합됐다. 소위 백인종 사람들은 주로 고대의 청색인 자손이지만 아메리카 홍색인과 마찬가지로 모든 다른 인종과 어느 정도 혼합됐다. 여섯 색깔의 상입 인종 중에서 셋은 1차이고 다른 셋은 2차다. 비록 1차 인종 곧 청색과 홍색과 황색이 여러 면에서 2차 인종보다 우수했더라도 이 2차 인종은 바람직한 많은 특징이 있었고 그들 가운데 상류 혈통들을 흡수했더라면 1차 민족들을 상당히 향상시켰으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혼혈화나 잡종 또는 튀기를 싫어하는 오늘날의 편견은 대부분 현대의 인종 잡종 교배가 고려되는 인종 가운데 크게 열등한 종족들 사이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한 너희는 같은 인종의 퇴화된 혈통들이 근친 결혼을 하는 경우에 바람직하지 않은 자손을 얻는다. 오늘날 유란시아 인종들이 자신의 타락하고 반사회적이고 정신이 박약하고 버림받은 가장 저질적인 계층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제한적으로 인종을 혼합시키는 데 거의 이가 없을 것이다. 가장 고상한 유형의 몇몇 인종 사이에서 그런 인종 혼합이 일어날 수만 있다면 반대하는 일은 더 줄어들 것이다. 전혀 다른 우수한 혈통들의 혼합은 새롭고 더 강건한 종족이 형성될 수 있는 비결이다. 그리고 이런 일은 식물과 동물 그리고 인간 종족에서도 실제로 있다. 잡종을 통하여 힘이 증대되고 번식력이 증가된다. 평범하거나 우수한 다양한 민족 계층에서 인종이 혼합되는 것은 북아메리카에 있는 미합중국의 현재 인구에서 보다시피 창조적 잠재력을 크게 증대시킨다. 그런 짝짓기가 낮거나 열등한 계층에서 이루어질 때에는 오늘날 남부인도의 민족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창의성이 줄어든다. 인종 혼합은 새로운 특성이 갑작스럽게 출현하는 데 크게 기여하며 우수한 혈통들의 합동으로 그런 교배가 이루어졌다면 이세 특질 역시 우수한 특징이 될 것이다. 오늘날 인종들이 열등하고 퇴화된 종족들로 인해 너무 큰 부담을 받는 한 대량의 인종 혼합은 가장 해로운 것이 되겠지만 그런 실험에 대한 대부분의 반대는 생물학적 고려에서라기보다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편견 때문이다. 심지어 열등한 혈통들 가운데서도 잡종이 종종 그들의 선조보다 개선된다. 잡종이 종자 개량을 가져오는 것은 우성 유전자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인종 혼합은 잡종 속에 존재하고 있는 바람직한 우성 형질이 더 많아질 가능성을 증대시킨다. 유란시아에서 수천 년 동안 이루어졌던 것보다 더 많은 인종적 잡종이 지난 수백 년 동안에 발생됐다. 인간 혈통들이 섞인 결과로 생기는 심각한 부조화의 위험이 너무 과장되어 왔다. 혼혈화의 주된 문제는 사회적 편견 때문이다. 백인종과 폴리네시아 인종을 섞는 핏켈은 실험에서 좋은 결과가 나타났는데, 백인종 남자와 폴리네시아인 여자는 꽤 좋은 인종적 혈통이었기 때문이다. 가장 높은 백인종과 홍인종과 항인종 유형 사이의 혼혈은 생물학적으로 효과적이고, 새로운 많은 특질을 즉각 형성할 것이다. 이런 세 민족은 1차 상위 인종에 속한다. 백인종과 흑인종의 혼혈은 당대의 결과로 볼 때 전혀 바람직하지 않고, 또한 그런 1대 혼혈 자손이 너무 적당치 못하기 때문에, 사회적 또는 인종적 편견이 그런 자손을 낳으려 하지 않게 만들 것이다. 그런 백색 흑색 혼혈은 어떤 다른 면에서 조금 못하기는 해도 인류의 탁월한 교본이다. 1차 상위 인종이 2차 상위 인종과 혼합됐을 때 전자의 희생으로 후자는 상당히 개선된다. 그리고 오랜 기간에 걸쳐서 소규모로 이루어진다면 2차 집단의 향상을 위하여 1차 인종이 그렇게 희생적으로 기여함에 대해 심각하게 반대할 이유는 거의 없다. 생물학적으로 고려한다면 2차 상위 인종은 1차 인종보다 어떤 면에서 우수하기도 하다. 결국 인간 종족의 진짜 위험은 인종들이 서로 교배하는 데 따를 것이라고 추정하는 어떤 위험보다는 오히려 문명화된 다양한 민족 중에서 열등하고 퇴보된 혈통들이 제한 없이 번식하는 데서 발견될 것이다. 유라시아에 주둔하는 슬라빔 최고 책임자가 제시했음.